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난처한 상황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공정함과 은혜가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할 때와 그럼에도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목사님, 저는 솔직히 공정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잘못했으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공평한 거잖아요. 은혜를 베푼다는 게 결국 잘못한 사람을 봐주는 것 아닐까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특히 학교나 직장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공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 속에는 정의감이 있어서 불공평한 것을 보면 화가 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정함과 은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배우게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공정함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공정함을 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사실 공정함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공의로운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공의만 쫓으라고 명령하셨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 뇌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셨죠. 이런 공정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항상 공정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사람들이 만든 조각상 작품에서도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측정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칼로 심판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고 공정할 수 있다고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정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살펴볼까요? 예,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대리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2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온 좋은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온 좋은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저는 먼저 온 품꾼들의 마음이 이해돼요. 종일 땡볕에서 일한 사람이나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로임을 받는다는 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만약 제가 아침부터 일했는데 저녁에 온 사람과 똑같은 돈을 받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똑같이 일한 만큼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럼 은혜가 공정함보다 우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온 품꾼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들이 더 많이 일했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말 그대로 주인은 약속한 그대로 약속을 지켰던 거죠. 그런데도 품꾼들은 왜 불만이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니 원래 자기가 받기로 했던 로임은 그대로 다 받아서 문제는 없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먼저 온 품꾼들의 문제는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를 질투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도 자기가 받아야 할 로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네요. 물론 항상 적게 일해도 똑같은 돈을 준다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은혜로 베푼 것이지 이걸 제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이 공정함을 이야기할 때 착각하기 쉬운 함정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정함은 무엇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함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는 기준이 있어야만 하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외모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정하시네요. 우리가 원하는 공정함과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정하시기만 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생각과 말조차도 결국에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하죠. 이런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따르면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배웠어요.
맞습니다. 공정함으로 판결하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선물이죠.
나는 용서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봐준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정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로우시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정함과 은혜가 완벽하게 만났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공정함을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정함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거네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100만 원을 갚아주었다면 그것은 공정하면서도 은혜가 될 수 있겠네요.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함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의 입장에서는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은혜를 베푼 것이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던 거죠. 이것이 공정함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겠네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공정함을 요구할 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에게 공정함만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공정함과 은혜를 살펴볼까요? 신명기 16장 20절, 레위기 19장 9절 10절, 미가 6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회가 유지되려면 공정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으면 사회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공정함만으로는 사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죠.
사회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처럼 누군가가 대신 처벌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러다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뉘우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죠?
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공정함입니다. 하지만 그 범죄자가 교화소에서 교육받고 회복될 기회를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벌하되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네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추수할 때 일부러 이삭을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가난한 사람도 직접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되 스스로 노력하게 도와줘야 하는 거네요. 그런 것처럼 사회도 공정한 법을 유지하되 약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말씀은 공정함과 은혜가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이죠.
목사님, 그럼 공정함과 은혜가 충돌할 때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까요? 공정해야 할 때 은혜를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 공정함을 추구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가 공정함보다 우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은혜를 먼저 베풀어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판단할 때 은혜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잘못했을 때 즉시 판단하고 처벌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회복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여인은 율법 규칙에 따르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습니다. 공정함의 관점에서는 처벌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죠?
정죄한다는 것은 사형선고같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죄에 대해서 지금 선고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네,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죄 자체를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며 그 여인에게 변화를 요구하셨던 거죠. 이것이 은혜와 공정함의 균형입니다.
그럼 은혜를 먼저 베풀되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양육하여 의롭게 살도록 하십니다. 은혜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어나서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베풀다 보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사람의 속마음을 완전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를 베풀다 보면 죄악까지도 용납하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디도서 3장 10절 11절, 잠언 26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은혜를 베풀되 지혜롭게 베풀어야만 합니다. 계속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에게는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태도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용서만 받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용서만 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아야 하나요?
계속해서 충고를 거부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혜로운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네요. 때로는 대꾸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또 때로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도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니까요.
네, 잘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정함과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시편 85편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리.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공정함은 죄를 다루고 은혜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둘 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공정함도 사랑이고 은혜도 사랑인 거네요. 결국 공정함과 은혜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작용하는 것이었군요. 긍휼함은 은혜이고 진리는 공정함이죠. 공정함과 은혜가 서로 조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고요.
네, 아멘입니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이렇게 공정함과 은혜를 베푸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처음에는 공정함과 은혜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공정하면 은혜롭지 못하고 은혜로우면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공정함과 진정한 은혜는 함께 간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네, 공정함과 은혜가 충돌할 때는 먼저 은혜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악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은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저질렀을 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지혜를 더 배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되고 은혜가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북조선의 신자들도 하나님의 공정함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교회를 부요하게 하고 계신 북지른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데요.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저는 소원이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찬양의 그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런 가사를 보면서 제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들도 생각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말 걸기 어려운 사람 말고 언제든지 말 걸기 편한 사람이 되고 싶고, 좀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리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그 은혜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들으면은 네,
저도 좋아요.
가사도 너무 좋지만 뭔가 들으면 너무 감동, 그리고 너무 감사, 그냥 삶에 감사가 넘치고, 다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라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북조선에 실제 있었던 것들을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도 은혜라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네. 자, 저에게도 인생의 기점마다 마음을 울린 감동적인 찬양들이 있습니다. 찬양은 음악으로 된 기도라고 할 수 있지요. 음악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가 있고 또 4번의 3박자, 4번의 4박자 같은 박자가 있습니다. 이 음정과 박자가 어우러져 의미가 발생하고 이것이 가사와 함께하면 감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음의 높낮이와 박자를 입어서 의미가 발생되고 가사를 통해 감동을 주는 모든 과정들이 참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참으로 오묘하게 창조하셨군요. 음계와 박자와 가사의 조합이 삼위일체의 신비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자매님들의 예술적인 말씀들에 제가 오히려 감동이 됩니다. 음계와 박자를 정확히 표현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그 아름다움이 잘 전달되는 것이 음악인데요. 이 같은 음악의 규칙이 사라진다면 소음이 되어 감동을 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한 것처럼 시끄럽기만 한 소음이 될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소위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담기 위해 당시 자기 중심적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진정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과 대비하기 위한 강예들이 점층적으로 언급되었죠. 천사의 말, 방언 등 개인적 경건의 유익을 위한 은사들, 예언과 믿음의 은사, 심지어 완전히 자기 희생적으로 보이는 구제와 하나님께 대한 온몸을 바친 헌신조차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개인적 경건의 은사들 뿐 아니라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는 희생과 헌신도 그 안에 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진정한 아가페 사랑의 특징들인데 이 모든 것들은 구구절절 세상의 사랑인 에로스와는 너무나 다르고 사람이 가진 자연적 성품을 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인간의 성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상적인 교훈으로 느껴지는데요. 결국 하늘의 힘으로 행해야 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겠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가페 사랑의 특징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극명히 대조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음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바울은 7절에도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을 앞뒤에 배치함으로써 사랑의 결정적인 특징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기대할 것이 없는 중에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죄인들을 정말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도 히브리서에서 보면 바랄 것이 없는 중에도 주께 소망을 품고 긴 시간 기다려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오래 참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의 자라남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온유함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태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오래 참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깊이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말씀들은 뭐뭐 하지 않다는 부정어로 설명이 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지금까지 보여준 교회 생활은 긍정적인 무엇무엇을 하다는 안 했고 부정적인 무엇무엇은 하지 않다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먼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온유함과 반대의 모습으로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자랑과 교만이 나오는데 시기의 이유가 이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은 싫고 내가 잘나고 잘 되어야 좋은 것이니까요.
잘 보셨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바람이 한계치로 잔뜩 들어간 풍선 같은 모습으로 보여준다, 과시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지금은 자기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사회에서 자기 강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살아남는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내가 가진 장점을 알리는 것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람들은 보통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만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남을 딛고 일어섬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것은 진정한 아가페 사랑과는 한참 멀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고린도 교회의 믿음 강하다는 사람들은 믿음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대담하게 먹어치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의 애찬을 할 때도 부자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오기 전에 자신들만의 만찬을 끝내버렸죠.
또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예배 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예배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례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핵심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 강한 자들이 무례했을 때 약한 자들이 보이던 태도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성내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무례함을 입었을 때 상처로 인해 분노를 발하게 됩니다.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타인의 악행을 기억하며 차곡차곡 회개하듯이 쌓아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행한 악한 일은 굉장히 쉽게 잊고 남의 악행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에 많은 찔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는 그것을 저축해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버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래 참고 선을 베푸는 모습도 사랑이지만 불의한 것들을 거부하고 진리 편에 용감하게 설 줄 아는 모습도 사랑입니다.
그렇군요. 불의에 대한 침묵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약점 잡고 뒷담화하지 않는 것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들의 결점이 아닌 잠재력과 강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죠.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늘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한결같이 참고 한결같이 믿고 한결같이 바라며 한결같이 견디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소망 없고 안 바뀐다고 포기하거나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불신앙입니다. 잠깐의 세상적인 찬사와 공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분의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세상의 사랑인 에로스와 참사랑인 아가페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은 아가페 사랑의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가치에 대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아가페 사랑과 은사들을 대조하는데 은사로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가 나오죠.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이면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혼란의 중심이 되었던 대표적인 은사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파벌이 나뉘어 분열되고 영적 교만에 빠져 우쭐대고 다른 이들은 주눅드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최종 결말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천국에서의 생활도 아가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반면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는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다 성취될 주님의 재림 때 그 기능이 끝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은사들을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칭찬은커녕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첫 번째는 조각 그림 맞추기 비유입니다. 1만 개의 조각을 가진 그림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중 두세 개, 열 개를 맞추었다고 해서 전체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한들 하나님 말씀의 전체,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은 아주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진 그림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 맞춰질 때에만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지식들이 결코 온전하고 완전한 지식이 될 수 없으니 그 어떤 교만의 근거도 될 수 없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지식을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아.
아기나 어린이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자기한테 위험해서 막는 것인데도 때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른들의 도움과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어른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어른은 자기 앞가림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이 오히려 자기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보도 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갖습니다.
어린아이의 지식처럼 주님 재림 전 이 땅에서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하는 지식임을 바울이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구리 거울로 보는 것과 대면에서 보는 것의 비유입니다. 바울의 시대, 그러니까 고대의 거울은 구리를 펴서 맨들맨들하게 만들고 거기에 상을 비춰보는 거울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고대의 금속 거울 같은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 거울을 만들 때도 지금의 거울과 같은 완벽한 모습을 보는 것은 할 수 없고 시간이 좀 지나서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 상은 더더욱 왜곡됩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 전 주님을 아는 것이 구리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구리 거울을 보는 것과 같던 희미한 지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돋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지식과 은사들도 진짜고 오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설명한 후 바울은 영원히 남는 가치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가치가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들과는 달리 주님 다시 오신 후에도 영원히 남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이 세 가지를 많이 말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최고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갖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갖는 신앙적 태도이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신뢰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인도와 부활 재림을 기다리게 합니다. 반면 아가페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 존귀한 속성을 성도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가페 사랑은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나를 맡겨 십자가에 아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이며 영원한 그 나라의 법칙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은사 수행의 대원칙인 아가페 사랑에 대해 아름다운 시로 우리의 마음이 호소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열망하고 추구할 수 있다는 것과 말씀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첫째 된다는 점입니다.
은사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의에 줄이고 곤고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는 은사라고 하셨지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다른 이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 하늘의 지혜, 학자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는 귀한 북촌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학자의 귀와 연약한 자를 세우는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첫째 되는 은사라고 여겼던 방언과 바울이 말하는 첫째 되는 은사인 예언을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 혹은 교회 공동체에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이해가 불가하고 예언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비밀한 언어이므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예언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은사는 방언보다 더 가치 있는 은사가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방언도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할 은사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언을 더 사모할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방언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주죠. 만일 바울 자신이 고린도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단상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방언으로 하는 상황인데 매우 기괴한 상황으로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또한 악기 비유를 들어줍니다. 피리는 관악기이고 거문고는 현악기인데 이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 불어 제끼거나 줄을 튕기면 그냥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초반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악기에 훈련된 사람이 그것을 다뤄야 비로소 의미의 규칙을 타고 그것이 살아있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어서 고대 시대의 국가의 비상한 상황을 알렸던 나팔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나팔의 횟수, 소리의 크기에 따라 전지 상황과 소집 등 의미의 분별을 했습니다. 또한 외국어의 비유도 등장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외국어로 말하게 되면 그 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서로 나누게 됩니다. 교회는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은 귀한 주님의 몸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사들을 더 풍성히 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더 풍성히 구하시되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개인적 경건의 은사들뿐 아니라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는 희생과 헌신도 그 안에 아가페의 참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더 나아가 안갚음을 위한 악한 것들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에 진리 편에 서는데 용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이 참고 한결같이 믿고 한결같이 바라며 한결같이 견딥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이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땅에서의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들은 그 기능이 끝남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지식은 부분적일 뿐이므로 그것은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희미한 구리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의 지식은 주님을 온전히 대면할 그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들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세상적으로 돋보이는 은사들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따라 교회 유기로연사를 더욱 사모하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바울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은사들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의 속성을 물에 행치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성도 각자의 은사들과 그 사용을 이 관점으로 비추어 돌아볼 것을 권면하십시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품처럼 한결같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임을 말해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이 사랑임을 가르치십시오. 영원한 사랑에 비해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는 부분적이고 희미한 것들이며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 그날 폐하여질 것들이고 영원히 남을 믿음, 소망, 사랑 중 최고의 것은 사랑이기에 영원한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구하여 교회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라고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